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벌써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스테이 칼리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목적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풍성한 유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즉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돌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여정을 가는 순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밖으로 나가서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청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례자, 제사장, 청직, 그 중간에 상도들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장에서 산돌들 같이 지어져 간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와 참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그 산돌들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레고들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레고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남아있는데 가을이 되면 다시 오늘처럼 다시 쭉 다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레고를 가지고 만들어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모양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왕세가 느끼는 특징은 매년 가을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쉐입이 그때그때 그런 특징을 갖는 그러한 모양으로 교회가 1년 동안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이 되면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떠나서 이제 그 모습이 좀 한가한 오두막같이 있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 다시 레고들이 몰려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레고라고 해서 한 돌들이 몰려들어서 또 새로운 모습에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가 한 돌들같이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영원한 본향으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인생의 목적을 영원한 집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산돌들 같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리집사사 역할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못 받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부터 바쁜 분들 또 특히 육아 때문에 힘든 분들은 전부 안식하는 것으로 웅천의원에서 구역장 집사님들 제가 강제로 여러분들 쉬라고 하기 전에 구역장 집사님들이 이분들은 안식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셔서 직접 확인을 하고 결과를 장로님에게 통보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느 분이 다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 명단을 아직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못 받았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착오가 있었는가 그런 분들은 구역장에게 문의를 하시고요. 착오가 있으면 구역장들께 다시 공천을 하실 것입니다. 서리스터세아터를 받았는데도 힘드신 분들은 이번에는 내가 도저히 안에는 못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부담이나 죄의식 갖지 마시고 1년은 쉬겠습니다 라고 장로님에게 표시해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섬겨야 하는 청지기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 장로들에게 그리고 5절에 젊은 자들아 그랬는데요. 사실 이것은 직분자들만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당시에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교우들이 대부분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랬고요. 또 신약교회에도 같은 전통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로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직분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연장자라는 개념으로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So far, Apostle Peter has told us that we are pilgrims sojourning together toward the eternal home, setting our hearts on the eternal kingdom values, not the worldly values. And then he told us that we are the living stones built up together to become a house of God, and we are the holy priests to offer acceptable sacrifice to God. And also we are the royal priesthood to stand between, as a moderate mediator, between God and the unbelievers, to proclaim the marvelous, the excellence of God who has delivered us out of darkness into the light. And then last week, Peter told us that we are all stewards in the God's house, so that we should use our gifts to serve God and our neighbors. So he tells us that our Christian identity is first pilgrim, second priest, third steward. We need to remember these three identities so that we can journey together toward the eternal home with faithfulness and fruitfulness. Now today, Peter exhorts the elders and the young members in the church in order to build a beautiful community of believers. 장로들에게 먼저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동역자로서 권한다. 명령이 아니라 권하고 있습니다. He's not commanding the elders, but he is encouraging, exhorting as a fellow elder.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설명하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그가 보았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성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시에 함께 고난의 증인이며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영광에 동참할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Not only he is the co-sharer of Christ's sufferings, he also shares in Christ's suffering right now, and he will also share in God's Christ's glory when he appears again. And he said, he tells us that we are all same co-sharers of his sufferings and his glory when Jesus returns. 그러면서 특별히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안무리를 치되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Shepherd the flock of God.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라틴어에서 shepherd라는 단어는 pastor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는 shepherd라는 단어가 없고 pastor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shepherd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pastor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라는 shepherd the flock of God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것은 장로들은 동시에 목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제일 성경적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 우리가 목사 장로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지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총회로 모이면 목사 장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Teaching elder, ruling elder 그러니까 강도장, 맞으면 이상하죠. 강도장,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총회에 가면 TERE, 그 다음에 이름 쭉 나오면서 모든 자격과 권한과 책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도 금년에는 목사님이었나요? 예. 작년에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한 해는 목사님이 하고, 한 해는 장로님이 하고, 총회장도 계속 교대라고 한국같이 뭐 투표하고 선거운동하고 그런 하나도 없어요. 투표는 아니고 선거운동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와 장로의 직위가 신분이 똑같고 또 책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요 안수 집사 장로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 모시 수준입니다. 장로님 굉장히 점수 잘 받으셨는 거예요. 많은 장로님들이 60점을 못 받아서 내 시험을 많이 봅니다. 제가 여러 번 필라델피아나 해리스버그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노에서 50장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지금 많이 쉽게 고치고 있어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너무 쉬운 걸 많이 틀려서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양부리를 치라는 것은 밥을 많이 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양대를 잘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모든 장로들에게 그리고 모든 목사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리더들에게 구역장, 성기민 이런 일꾼들이 다 기억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하는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먹이고 세워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지금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리더들은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툴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Peter tells the elders to shepherd the flock of God. He gives us three guidelines. First one is, do not do under compulsion, but willingly.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리집사서 받으신 분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요, 그것은 일이 되고 억지가 되고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나의 섬김이 자연스러운 마음 또는 자유로운 마음. Do I feel freedom when I serve? Do I feel joy when I serve? Or am I forced to serve?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섬기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네, 순간순간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그런 어쩌다가 간간이 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개월, 1년을 섬길 때 크게 봤을 때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 Do it willingly. 두 번째는요. Not for the shameful gains, but eagerly.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것과 기꺼이가 좀 비슷한데요. 사실 원문을 보거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인 동기로 하는 것이고요. 기꺼이 하는 것은 영어로 eagerly라고 되어 있는데 헌신하는 마음 또는 충성되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누가 나를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함의 한 차원 높은 자세가 되겠죠. 기꺼이 한다.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바라거나 인정을 바라는 건 물론 당연히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득, 개인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집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반대급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조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는지 뭔가를 바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사실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길게 보면 그 차이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사역을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본의 은혜를 받았고 섬기는 은혜, 직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섬기는 것이 은혜고 상급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수할 것이오. 우리는 오래 사는 것,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오래도록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딱 한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축복은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가나안에서 장수한다. 무슨 뜻이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나를 섬기는 복을 받는 것이다. 축복은 뭔가를 리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상태가 축복이지 섬김으로써 뭔가를 받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Blessing is not a reward. Blessing is God's grace. It's God's gift. So the Deuteronomy blessing, so-called, the blessing that God announced in the book of Deuteronomy is if you obey my commands, you will live prosperous. Prosperously in Canaan. That means we'll continue to obey my commands in the land of promise. That is the blessing. 섬길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공항에 나가신 분들, 라이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다른 분들은 그거 못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오신 우리 신입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요. 라이드 준 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다 잊어먹었어요? 누가 라이드는 잊어먹었으면 곤란한데 우리가 공에 갈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이삿짐을 날라줄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예, 신입생들과 새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 받습니다. 우리 교인이 100여 명이 있지만 그렇게 한 분들은 10사람도 안 되죠. 그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학기에 보통교보다 학점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목사님이 그런 학점 안 나왔는데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제가 책임지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꺼이 하라.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eagerly serve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 Leaders must lead or serve by example. Leaders must be example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섬김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감투가 아닙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섬김이 이건 감투가 아닙니다. It is not a title.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인 것입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to serve others. And that responsibility to serve is grace and blessing.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직분이 감투라는 잘못된 의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교단에 있으면서 참 놀라는 게 그거예요. 총회장, 방파트는 막 엄청난 거죠. 그런데 미국 교단의 총회장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번 총회할 때 사회 한번 보고요. 3일 동안 사회 보느라고 고생합니다. 사회 한번 보고, 다음 총회 때 설교 한번 하고, 끝. 중간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누가 일을 합니까? 총회에 행정부와 이런 부서들이 다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총회의 서기와 부서기, 또 많은 코디네이터들, 커미티의 체어들이, 커미티 멤버들이 하지 총회장 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은 어떻게 보면 대표고 또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감투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참 미국 교단이 재미있고 멋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양무리를 잘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자세로 함께 섬기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꺼이 헌신하는 열정으로 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숨길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4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앞에서 양무리를 치라 다 목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제 그 목자장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4절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도 친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크게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영광의 관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면류관일까요? 어떤 tangible한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관을 하나씩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의 주권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의 관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피지컬한 관을 받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맡아드리고 있어요. Firstborn, we are second and third. And onward, we will join in His glory when He appears, when He comes back.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섬기는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열정으로, 그리고 본이 되는 삶으로서 양무리를 잘 쳐야 한다고 우리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서리집사이든, 아니면 각 부서의 섬김이든 나는 과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 내가 막 1년 동안 섬겼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목사가 못 알아주면요 하나님이 더 알아주십니다. 너무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To the younger members of the church. Peter exhorts them. 이것은 사실 예,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에게 이미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요즘 세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This generation has a hard time accepting this kind of command.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Likewise, you who are younger, be subject to the elders. Clothe yourselves, all of you,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는 나이 많은 이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장로들 혹은 나이 많은 분들에게 순종하라. Submit to the elders or elderly. Secondly,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다 서로 겸손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대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For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하시는데요.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A lot of times we misinterpret verse 7.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겸손 혹은 순종해야 될 대상을 세수로 설명하죠. 장로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고, 지도자들에게 혹은 나이 많은 분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라는 겸손의 세 가지 대상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6절이 7절과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7절이 끊어지는 독립적인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절은 6절과 분리될 수 없는 절입니다. Verse 6 and 7, they must go together. They cannot be separated.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를요,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절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 번역이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한번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so that at the proper time He may exalt you, casting all your anxieties on Him. It is present participle, not independent verb.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다가 서로 디베이트 되고 아규가 됩니다.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뭐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안건을 놓고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갈립니까? 내 생각이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We always argue with other people because I think I'm right. You're wrong. But God is telling us, leave that to Him. Cast all your anxieties on me. Then you will be able to discern who is right or who is following God's will.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나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마다 논쟁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정치하는 분들은 자신이 옳다고 우겨야 될지 모르지만 흘리면서도 우깁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3000% 가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럽니까?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염려를 가지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한다고 빌립보서는 그런 말씀하죠. Present your request or present your concerns before God. Then peace of God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mind in Christ Jesus.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Be humble, humble yourselves before God, casting all your anxieties. 자, 이것은 교회뿐이 아니라 나라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염려되는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가지고 붙잡고 막 실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공황이라는 짐이 안 왔습니다. 사소한 염려죠. 하나님이 이거 짐 안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납니다. 공황에서. 그러니까 어디 갈까? 이러고 그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답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염려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거를 주님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When we trust in God, we can submit to the leadership.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paraphrase 합니다. If you do not submit and humble before others, then you have a problem. Anxiety disorder.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anxiety disorder 무슨 말로 뭐죠? 우리의 염려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들에게, 섬김이들에게, 윗분들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definitely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윗사람이 잘못할 때 있어요. 그거 그 케이스를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고합니다. 그냥 목사가 이거 좀 하십시오. 하세요. 순종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마구잡이로 뭐 부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할 수 있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의사결정의 세 가지 원리. Can, need, can, must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분이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탁을 하는데요. 예, 그때 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노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타리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이, 리더들이 이런 세 가지 원칙 아래서 여러분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주장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더 맞는데요. 그래도 양보해야 됩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100%는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도요. 위에서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이거를 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또는 여러분들 재직회에서 뭘 하자고 결정할 때 제가 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양보하자. 네, 만일 그거 그대로 잘 되면 내가 틀렸다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만일 그래도 내가 옳았다면 결정한 사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맙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더 맞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가 다 반대한다던가 사람들이 다 반대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고 둘 중에 한쪽은 배우게 되죠. 그렇죠? 어느 쪽이 맞든지 틀린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틀렸는데도 못 배우는 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 우기적이다. 그러면 교회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컨플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Church without conflicts is a dead church. If the church is alive, there's got to be conflicts. 왜 그렇죠?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핫도그 먹습니까? 뭔지, 왜 먹는지 모르겠네. 그럼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 또 왜 더운데 굶주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컨플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다들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나와도 네, 그 구역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결정해서 준비를 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먹으면서 친교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보가 되고요. 나만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괜히 시름시름 아픈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나 되는가. 쓸데없는 것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Because God cares for you. 사실은 여기 너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양무리를 돌보,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같이 섬길 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뭐죠? 그 나니아, 크로니컬 오브 나니아에서 워드롭 하는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조그만 여자아이가 동생이 오빠에게 물어봅니다. Is a lion? Should I fear a lion? 사자가 무서운 분이냐고 물어봅니다.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나오죠. 오빠가 대답합니다. Yes, he is. He's lightning. He's powerful. But he's also good. So you don't have to fear. You can trust him.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런데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전능하지 않으면 혼이죠. 그렇죠? God is loving, but He's not almighty. We don't need Him. If He's almighty, but He's not loving, we can only fear Him. 그렇죠? We can love Him, we can trust Him, because He is loving and He is almighty. 두 개가 다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염려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1장 5절에서 그랬죠.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숨기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절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10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제 많은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사람을 따르고 신뢰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나타내야 되느냐 동의를 해야 되는가 또는 토론을 하고 싸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가 가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열정으로 또 본을 보이면서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따르는 성도들은 그러한 리더십에 순종하고 서로에게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요. 이 염려에 대한 것만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Godly sorrow leads us to repentance that brings salvation.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The worldly sorrow brings death.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염려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근심, Godly sorrow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 worldly sorrow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냐를 여러분 빨리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저는 경건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과 속을 우리는 굉장히 혼돈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갑니다. 돈 버는 거는 세상 근심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하는 거는 경건한 근심이고 돈 안 벌면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뭐냐입니다. Do I pursue this to please God and share with other people? Or am I pursuing this just for my own sake?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느냐 아까 거기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하는 염려나 내가 하는 고민이 경건한 고민인지 세상적인 고민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고민은 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혹이 취소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자, 여기에 회개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회개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의 회개는 제가 해가지고 싶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Yeah, repentance means return, turn around. 우리는 좁은 의미의 회개, 즉 confession이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return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분별함으로써 만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180도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경건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염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인지 세상을 따라가는 염려인지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만일 그것이 세상 근심이라면 나의 생각대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염려라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180도 돌아서는 회개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염려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얻으시리라. 그렇죠?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우리 염려들을 하면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세이지 관상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에 동참해 주시고 이번 가을 학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학업이나 직업을 잘 감당하시면서 더 아름답고 더 열매 맺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약물이를 섬겨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인지를